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훌과 유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베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홀리 하는 게 성인 도는 제자도 제자죠. 디사이플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 묘지에 성도라고 쓰여지는 이름이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천군 천사들은 그때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해지면은 또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다가 경건의 삶을 살고 의로운 삶, 우리 구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또 죽어서 들어가는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한다. 참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바람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을 아마 우리가 참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가 자기 일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나에 대한 자긍심은 너무나 높다고요. 크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큰 마음으로 자기를 쌍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꼬집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물 보느냐 이렇게 이제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 그건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이 좋다 하면 이게 자존심이래요. 내가 참 좋다 하면 이게 자존심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착 맺혀져서 정말 내가 말을 안 해도 나는 항상 정말 내 스스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자긍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자긍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조금 그러한 일들이 또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학문이라든지 조금 더해지게 되면은 그 자존심, 자긍심 또는 자부심까지의 그 참 아름다운 생활에서 어그러진 삶을 산대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되느냐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선택받아서 성도의 위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밝혀서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큰 정말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과 동등 레벨로 올려놓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고요. 누가요? 성도가. 그런데 성도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한 여섯 가지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과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기 질그릇이라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도를 표현했습니다. 성도다 하면 성도는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배를 가지고 계셨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해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았다. CCC에서 말하면은 원에다가 H를 쓰고 그 H 위에 십자가를 모신 분, 그리스도를 모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에다가 H를 쓰고 H에는 나를 하고 이 원 속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모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내가 둘 중에 고민한 중에 있을 때 내 주장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십자가를 마음 하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 질그릇이라고 부른 이유는 성도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 연약함이 어떤 거냐? 아주 적은 죄라도 죄 속에 흡수되어서 그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배우고 지위만 있고 또 그러면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깨어지고 쉬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그 말씀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 잃지 않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가서 앉지 말라 그럽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청한 사람이 아니 거기 계십니까? 이리 와 앉으십시오 할 때 영광이 더 있지 않느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아지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겸손한 것 같이 낮아져 버리고 말도 못하고 하면은 이건 바보 취급 당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느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것, 정상적인 그러한 공적인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다. 우리 고린도 사장실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창세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말 귀하게 만들었거든요. 아주 귀한 존재로 만났습니다. 왜요?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지하고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쭉 150편을 읽어보면은 뭐 손도 하나님처럼 뭐 얼굴도 뭐 눈도 귀도 뭐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표현해 준 걸 봤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귀한 분이 거룩한 분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보배 질그를 담아 둘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질그릇 속에 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드디어 담겨지지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배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드는 권세를 얻는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얻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는데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 참빛 예수를 영접한 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중대한 사명을 지긴 책임 있는 존재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래서 믿음은 자기 역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역사하는 거고 덕은 이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 말하기를 덕은 북두칠성과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두칠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 일곱 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이 북두칠성이 변한다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변한다. 예, 덕인데 덕이 변하면 변덕이 된답니다. 변덕스럽다. 자주 변하는 거예요. 변덕스럽다. 그러니까 변덕쟁이가 뭐냐?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다가 아니 마음의 어떠고 뭐가 불교가 어떠고 한다면 이건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한 분만 오리지 나의 생명이요 구주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존재로 삼으신 것은 그를 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귀한 존재가 된 성도의 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는 오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귀중히 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귀중한 존재다. 우리 자체가 귀중한 존재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분이냐?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정말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도가 살아야 삶을 첫째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구별된 옛날 생활했던 세상 사람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짓 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었으면 분리되어서 나왔으면 분리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별되어 나왔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인 생활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냥 그 속에 들어가고 좋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일은 다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 우리에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매일매일 막 기록해 보면서 내가 뭘 오늘은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 기록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상담의 기본 요소죠. 상담의 기본은 좋은 것을 많이 기록해서 그걸 보는 거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는 내 만족에 빠질 수 있다. 아, 나 이만하면 이제 됐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생명을 오늘 거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퍼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 3천 개를 준 것은 우리가 퍼주니까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물 얼마 밖에는 주지 않았거든요. 걸음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연거 보면은 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런 것은 다른데 실제로 자기가 해볼 때에 처음에 믿음으로 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의 생활을 하라. 우리 성도의 삶은 중보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최고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번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다닐 때 아 죽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했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흉내는 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보자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내가 내 욕심 다 차리면서 산다고 하면 중보자 역할은 할 수 없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선전하는 전파하는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선전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로 가보시면은 아름다운 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나 궁창을 만들 때는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그 궁창 속에는.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보세요. 땅하고 식물이 맺는 것,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뭐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살아있는 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게 뭐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덕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찾아서 그것을 선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활동을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본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르드개가 그랬고 모든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부인이 자녀 낳을 때 얼마나 아파하고 소리치고 했던가. 부인들은 애 낳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산모의 고통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결단에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그릇에 아버지 질그릇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리에 이르는 귀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성도인 것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서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주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덤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부와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했사오니 그 순서대로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